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저희가 사로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이 이 열처녀 비유의 클라이막스이고 또 정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는 것을 깨닫고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좀 나눠 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보라.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파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름 파는 곳으로 달려간 바로 그 동안에 신랑이 당도했고 당도하자마자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문은 닫힌지라 아주 매우 두렵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육중하고 거대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은 한번 닫히고 나면은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겠습니까? 신랑을 부르면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라고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반응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대궐 같은 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육중한 아주 거대한 문인데 그것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 일단의 처녀들이 열어달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아주 캄캄한 깊은 밤인데 이 처녀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버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랑은 미련한 자들을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신랑이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닌가 틀림없이 지혜로운 처녀들을 통해서 미련한 처녀들도 자기들과 같이 동일하게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잠시 기름을 사러 갔다고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그러나 신랑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 예비하였던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만 이 혼인잔치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 문이 쾅 닫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서의 시간이 다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리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들도 주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은혜 받는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은혜들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성례를 성찬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는 많은 수단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수단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도록 현재는 그렇게 허용하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계십니다.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게 가버린 아들을 그 아버지는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올까 해서 집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올까 하면서 아주 애타게 간절하게 오래오래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다림도 그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죄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죄인들이 얼마나 반응이 느리고 뭐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너무 강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달라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여전히 또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인간이 아무리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구한다 할지라도 단 1초라도 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간절함과 열심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이 당도하고 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혀버렸고 말하자면 은혜의 기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간절하게 구해야지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허겁지겁 그제서야 기름이 중요한 줄 알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구하러 찾아다니는 분들 그것이 그 신랑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문이 닫히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나중에 여유가 주어졌을 때에 무엇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주어져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오늘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은혜가 이렇게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또 1년이 있고 10년이 나한테 남아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아시죠? 평소에 장자의 그 명분,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경의 여기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애타게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이나 모레 내가 하리라. 여기 에서의 형, 야곱의 형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이 그토록 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거리의 돌처럼 생각했습니다. 아주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파축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아무런 남아있는 축복이 없었어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자기 아비에게 가서 이삭에게 가서 아주 방성대국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매일을 은혜를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을 매일매일 적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매일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너무 미적거려요. 매일 은혜 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막연하게 미래에 아주 크게 자기가 은혜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에게 굉장한 은혜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만 하고 그러나 오늘은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만한 기력이 없다. 또 시간도 없다. 나는 너무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귀중한 시간들을 다 헛되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문이 이미 닫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마치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적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매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아주 굉장한 날만 상상하다가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도박을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아주 희박한 확률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거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에 오는 것만을 막연하게 바라봅니다. 현재의 은혜의 수단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뱅이 신앙인과 하등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숨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순례의 길을 마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산 모든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미적거리는 아주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한 신앙의 삶이 될까요? 그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매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낙망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늘 무딥니다. 저는 늘 게으릅니다. 이런 고백만 언제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풍족하게 활용해서 그 마음의 은혜를 채우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주 열심히 기름 파는 가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기름을 구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그러한 어리석은 처녀들의 열정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열정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매일매일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어리석은 열정과 열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아주 헛된 열정을 보인 미련한 처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긴 자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아주 어두운 깊은 밤인데 그들은 고독하게 문 밖에 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주 그 대문을 손으로 쾅쾅 치면서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했지만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아주 낙담되고 절망되는 그런 소리밖에는 안에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처한 이 상태, 그러니까 문 밖에 어두운데 이렇게 내어 쫓긴 자가 된 이 상태가 성경에서 종종 이 지옥을 상징하는 묘사로 표현되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이 당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두움에 내어 쫓긴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자신을 한탄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진작 알지 못하였던가? 왜 진작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가? 왜 이토록 중요한 일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던가? 그렇게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아주 막중한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그런 헛된 후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게으른 신앙인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미래의 결말은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무서운 비참한 결말은 바로 그와 같은 형식적이고 게으르고 은혜를 천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간절한 심정과 열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결말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열심과 열정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닫힌 은혜의 문은 영원히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에 어느 책 파는 상인이 학교 안에 도료변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헌책들을 이렇게 놓고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귀중한 윌리엄 퍼킨슨의 원서 전집 두 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하는 도중이고 다른 데 신경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책을 봤지만은 뭐 나중에 가서 또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그 상인이 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 그 귀한 책을 그때 살걸. 그것도 헌책이고 싸게 파는 건데. 그 뒤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 상인도 만날 수도 없고 그 책도 다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그 책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후회스럽더라고요. 나중에 은행의 문이 닫힌 것을 보고서 후회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얼마든지 구하면 구할 수 있었는데 은혜를 왜 내가 그때 그것을 사지 못했던가? 그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던가? 그 은혜를 내가 추구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의 경우는 영원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그냥 새 책을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비싸서 문제지만은. 그리고 그 책이 아주 희귀한 책이라서 더 이상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쉽지만은 다른 유사한 책들을 읽어서 또 유익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후회는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한 후회에 비하면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에 대해 쏟고 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일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은 가능한 한 그러한 은혜들을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마치 여기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옆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이렇게 갖다 놓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네들은 없어도 그것이 그렇게 별로 그들에게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처녀들이 갑자기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다급하게 그 기름의 필요함을 깨닫고 그곳에 달려갔습니까? 오늘날 사실 그러한 자세로 매일매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놓친 기회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들을 다 놓친 사람들은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 처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미래에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못에 던지울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인데 호수인데 불 붙는 곳이라 이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묘사하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 실제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자기의 죄를 늘 뉘우치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정말로 의로운 그런 사람과 인생을 그냥 자기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흉악하게 또 행음하면서 살인하면서 뭐 온갖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고문할 때 그 잔인한 그 고문, 수용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일제시대 때 그 저질렀던 그런 일본 군인들의 만행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잔인함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하고 남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선을 베풀면서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다 동일하게 한 곳에 간다 이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도대체 여러분 양심에 받아들여질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분명히 가는 곳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인생을 믿지 않고 흉악하고 죄악 가운데 산 인생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련한 처녀와 같은 신앙인들은 불행하게도 불신자들이 가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고 또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겠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형벌을 받는 곳에 가더라도 이들과는 좀 다른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곳에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같은 신앙인들이 종국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과 현재 게으르고 은혜를 조금도 간구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대가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름의 중요성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다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버리고 이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겼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혜 있는 처녀들 같은 신앙인들의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한 즉시 그를 따라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이 땅에서 없을 것입니다. 양가의 부모 밑에서 자란 남녀가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토록 사모하던 신랑을 평생 만나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신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축가객이 있고 즐거운 풍악 소리가 나고 기쁜 웃음 소리가 들리고 풍성한 잔치 음식이 있고 손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사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행복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행복과 복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혼인잔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은 즉시 참된 신도들은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리스도와 이처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데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그리스도께 이 우리 인생들은 걸맞지 않는, 합당치 않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롭습니까?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로 얼룩지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귀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들은 합당치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십자가에 씻고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씻었습니까?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미래의 복락은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잠시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어느덧 즐거운가 싶으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잠시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어느덧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면 다시 그 시간을 얻을 수도 없고 되돌려 놓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혼인잔치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잠정적인 것들을 아주 열정을 다해서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간절함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은 영구히 있게 될 것을 열정과 헌신과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적이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아쉬움들을 많이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그것을 가장 깊이 절감하는 것 같아요. 3박 4일이 그냥 화살처럼 쑥 지나가가지고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폐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아쉬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모든 사람이 여기 좀 더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거기 마냥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번잡한 우리 인생을 삽니다. 어쨌든지 이 땅에서의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들은 이 하늘의 혼인잔치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혼인잔치는 영구한 것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잠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가 하늘에 있는 영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불행과 우울함을 즐기는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놀라운 미래에 오는 복락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뭐 생활 걱정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겁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즐거워도 100년 이상을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그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영구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잠시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몇 주간을 통해서 이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처음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같이 나가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은 줄 알았는데 곧바로 그 다음 구절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고 지혜로운가 알아봤더니 정말 정작 중요한 기름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얘기했던 이 처녀들은 참 미련한 그런 처녀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들이 결국 어떻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그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은 영구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통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은 다 좋았는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잠을 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성령의 은혜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처녀들처럼 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너희는 은혜도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되 깨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마지막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어 있고 준비하는 삶이 분주하고 벅찬 현대인의 삶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어렵다.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항상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를 갖춥시다. 이 넥타이를 항상 메고 잠을 잤다는 어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어나는 즉시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넥타이를 메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같은 사람들인 줄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나머지 다섯은 지혜로웠다는 것을 보았고 또 이들이 결말이 각각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또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